이 37장 말씀은 성막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성막 안에 비치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떡상을 비롯한 여러 거룩한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보셨던 36장 말씀에서는 성막의 겉부분에 해당하는 성막의 벽과 지붕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말씀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그 내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절 말씀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언약궤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주십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말씀하셨는데 이 조각목은 광야에 서식하는 시딤나무 조각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 나무가 아주 견고하고 단단하고 또 광야에서나 어디에서나 뒤틀림이 없이 잘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사용하게 하셨다라고 봅니다. 언약궤의 크기 자체는 그렇게 웅장하지는 않습니다. 길이가 1m 11cm 정도이고 높이와 넓이는 다 같이 67cm 정도의 크기니 그리 큰 상자는 아니었으나 정금으로 장식하여 가장 아름답게 또 소중하게 만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정금으로 장식해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장식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금은 폐물고 각종 보석들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까닭이 이 일을 위해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귀한 물건들 주신 뜻을 잘 헤아려서 가장 소중한 때 소중하게 하나님께 바쳤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해 보이는 것으로 이 언약궤를 장식하게 하셔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인 것을 드러내 보이게 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에는 채를 만들고 고리를 만들어서 이동할 때마다 채를 고리에 끼워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모든 기구들을 직접 사람의 손이 닿지 않게 하고 고리에 채를 끼워서 채를 사람들이 메고 이동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인간의 추함이 쉽게 접근해서 인간이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의미하심에 대해서 이 신약시대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원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넘치는 것이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난 다음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소가 이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천천히 이동해 가다가 갑자기 소들이 뛰면서 언약궤가 흔들리게 되자 운반을 책임지던 우사가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여서 그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에는 우사가 잘못했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소들이 뛰어서 수레에 실어도 언약궤가 흔들려 땅에 떨어질 지경이 되면 잡아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또 누구나 그렇게 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사가 잘못했다 그럽니다. 원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고리에 채를 꿰고 레위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거룩하게 옮겨야 될 터인데 그걸 수레에 싣고 옮기고 사람의 손으로 쉽게 만져봤던 모든 과정들이 다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해 있는 가장 소중한 성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손으로 접근하지 않게 하고 거룩히 보존할 것을 말씀하시고 항상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친히 만나셔서 주의 뜻을 계시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의 표현이었고 친히 하나님께서 또 언약궤 중심으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둘째로 10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떡상을 만드는 내용인데 25장 23절과 30절 말씀까지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25장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만듭니다라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내용과 만드는 내용이 거의 일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떡상에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떡을 매 안식일마다 진설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다음 안식일이 되면 새 떡으로 바꾸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자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몸이 이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항상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을 말할 때마다 가장 안쪽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다고 말해서 항상 언약궤 다음에는 가장 소중한 기구가 이 떡상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명의 떡인 생명의 양식을 늘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성경의 순서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또 생명 양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만들라고 하신 것은 등잔대인데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등잔대는 떡상과 동일한 선에서 오른편에 위치해 있었고 항상 이 떡상과 등잔대가 같은 선에 늘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등잔대는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세 줄기, 왼쪽에 세 줄기 모두 일곱 개의 등잔불을 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항상 성전 안에 이 등잔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켜 있게 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만 존재한다 하여 별로 불을 켜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성소에는 이 등잔대의 불을 항상 켜두어서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에 따르면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곱 영이라고 해서 영이 일곱 개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일곱은 완전수로서 완전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셔서 우리에게 성자 주님께서 함께 임재해 계시는가 하면 등잔대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우리에게 온전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늘 임재해 계신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등잔대는 그 부속기구들 모두를 다 금으로 만들게 했는데 금 한 달란트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지금의 기준으로 말하면 34kg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금으로 이 등잔대를 만든 것은 그만큼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밝은 빛을 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25절에서 29절까지는 분향재단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분향재단은 떡상과 등잔대 중간 앞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의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게 했습니다. 이 분향은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에 따르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어야 된다는 점을 가르쳐주는데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고 또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모든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성자 주님의 기도와 성령님의 기도가 함께 성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30장 7절 8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이 향단의 향을 아침에도 피우고 저녁에도 피우라고 했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라는 것이 이 제단의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배치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에 계시는 거룩한 임재를 가르쳐 주셨고 떡을 준비하게 하셔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말씀을 늘 먹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셨고 등잔대를 통해서 성령의 밝은 빛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도 가르쳐 주시고 분향재단을 통해서 늘 기도 가운데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막이 있는 삶이란 성막이 있는 삶,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은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이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됨을 가르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성막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